이 시간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24절부터 마지막 절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밭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로이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심이 우리의 삶의 원칙과 규칙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보여주심이 우리의 삶의 나아가야 될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어두운 우리의 심령에 눈을 밝히사 우리의 죄성을 보게 하시고 이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안에 우리의 영혼이 교정되고 책망받고 훈계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이 복된 삶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어져 온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고 주의 말씀을 말씀답게 전하게 하시고 또 모든 성도님들에게 공의와 자비를 베풀어 오셔서 사도바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대선교회 교회 교인들처럼 오늘도 바르게 해석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린 이사야 1장 1절 서론부 를 지나 2절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죄를 얼마나 매섭게 지적해 오셨는지를 쭉 살펴봤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라는 사실은 인식하고 살지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혹독하고 거칠게 그리고 매우 매섭게 다루시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잘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매섭게 보응하시고 진노하시는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보응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넓이의 어떠함을 더 크게 인식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매서운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별로 번거로운 일이 아니고 또 무익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심판의 선고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가장 단순한 질문, 왜 이스라엘은 아비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송고의 말씀을 드려야만 되었는가 하는 질문이지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고, 제가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이사야서를 강의한 바대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단순한 죄가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전적 부패와 무능 때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공평과 정의가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 18장에 잘 나타나고 있죠. 여러 번 인용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의와 공도를 행하는 그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십계명을 주심으로 참된 공평과 의가 실제로 드러나는 모든 장치를 마련해 놓으시고, 그리고 다윗왕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 다음에 지혜로 세상을 판단하고 재판했던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원하셨던 뜻은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가치를 세속국가 통치자들이나 위정자들도 받아서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기를 원하지만, 늘 우리는 뉴스에서 정의롭지 못한 불공평한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공평과 정의가 왕도라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지만 이스라엘 안에는 불의와 불공평이 더 많았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도록 해야 될 재판관들과 고관들이 자기 직위를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일에 매우 발빨랐고, 이로 인해서 약한 자들은 멸시와 소외를 당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심판이 선고되는데, 오늘 본문 24절에 그 내용이 나타나고 있지요. 우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지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라는 다소 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주라는 이 호칭, 이것은 모든 주의 주라는 것이죠. 만주의 주요, 초월하시는 주님이다. 모든 주의 주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라고 되어 있죠. 이 호칭은 자신을 대적하는 대적들에 대해서 자신의 뜻을 행하실 수 있고, 그리고 군대를 이끌어서 전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강한 전사의 모습을 상기시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전능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사실은 강하다, 용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표현하는 여러 많은 비유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시편 131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엄마와 아기의 관계로 표현하지요. 마치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엄마의 젖꼭지를 물고 편히 잠들어 있는 그런 아이로 묘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가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편 23편, 우리가 불렀던 시편 23편에는 목자와 양과 같이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섭게 진노하실 것인지를 이미 우리에게 예견해주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이 범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섭게 진노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단어는 내 대적, 내 원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35편 찬송을 불렀지요. 시편 35편 두 번째 불렀던 찬송에 보면 그 원수는 누구를 가리키지요? 우리와 대척점에 있는, 우리와 반대되는 불신자와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내 대적, 내 원수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여러분들의 기대와는 혹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1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식에 비유했지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을 자식에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에서는 대적과 원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식이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대적과 하나님의 원수로 전락하게 되었습니까? 본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를 앞둔 상황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가까이 가게 될 때 손에 칼을 들고 서 있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물었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물었죠. 우리 같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너희를 위한다 이렇게 대답해야 될 것 같지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죠.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느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어떤 일을 하는가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스라엘의 대적을 위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하는 군대 장관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편협한 분이셔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나 편드는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언약을 파괴할 때는 이스라엘과 싸우시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그 전까지의 인생은 하나님과 다투는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다투었어요. 언약 백성들 중에 하나님과 다투는 인생을 사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복하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리하여 나중에는 야곱의 환도뼈가 골절되어서 절면서 이제는 눈물을 흘리며 사람의 구휼과 자비를 구하는 그런 자리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시는 분이시지만 불신앙과 불의로 일관하는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원수로 규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오히려 싸우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라는 이사야 63장 10절 말씀도 이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을 어떻게 비유했습니까? 주의 성령을 근심케 한 나라라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셨다. 이것은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신자라고 해서 항상 하나님께서 그들을 봐주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 아니고 죄악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원수로 만들어버리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만든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자기 백성이 짓는 죄라고 해서 그 죄를 심상하게 보아주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이사야 1장 내용은 신명기 31장과 32장에서 예견했던 그 내용과 같은 흐름에서 이해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순종과 불순종 여부에 따라서 너희가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순종과 불순종의 기회를 주지도 않으신 채 내가 살았을 때도 너희가 이 모양이 꼴인데 죽고 난 다음에라야 내가 안 봐도 뻔하다라는 왜 이런 비관적인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우리의 영적 체질 자체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듭나는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고서는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고서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고 그리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한 체질을 갖고 있는 우리 인생의 그 죄를 그냥 봐주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아담 안에서 타락한 백성이라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심에도 그런 일이야 죄인에게 흔히 있을 수 있는 일 아니냐 라고 하면서 그냥 간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이고 격렬한 감정으로 대응하시죠.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는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내 대적과 내 원수에게 보복하겠다. 오늘 오전에도 로버트 스트라이븐스 목사님이 그런 말씀했죠.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를 대충 그냥 봐주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봐주지 않는다 그 말이죠. 우리가 자녀를 체벌할 때, 자녀가 작고 연약할 때 세게 때리지 않고 자녀의 건강상태나 여러 가지 것들을 헤아려서 때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죄에 관한 한 절대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때리다가 지치면 그만둬버리는 분도 아니세요. 본문 24절에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편하게 한다고요?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한다는 거죠. 이 말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벌을 주어서 충분히 내가 내릴 보복을 다 했다. 보응을 내가 다 했다. 라는 이런 마음을 갖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진정되지 않을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마음이 어떻게 쉼을 누립니까? 그 억울함을 갚아야 그 마음이 쉼을 누리죠. 그 억울함이 분이 풀리지 않습니까? 마치 그처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혹독한 벌을 내려야만 만족하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악하고 패역한 백성을 보수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라고 해서 지은 죄라고 해서 그 죄를 그냥 봐주시지 않고 죄에 관한 한 맹렬하게 아주 분명하게 보응하십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씀했죠. 그게 바로 뭡니까? 동태복수법이라고 해서 행한 바 그대로 갖겠다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때문에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괴롭혔던 것, 어떻게 괴롭혔습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어떤 내용입니까? 14절 같은데 13절을 보세요. 13절, 14절 우리가 살펴봤는데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석과 안식일과 대여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석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에 큰 부담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담을 어떻게 풀어서 마음을 편하겠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런 잘못을 범한 인생들의 죄를 분명하게 갚으시는 방식으로 내 마음을 내가 편히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죄에 대해서 무서운 심판을 선고하시는 그 의도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지서를 읽어보면 선지서의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구원에 관한 말씀이요 다른 하나는 심판에 관한 말씀,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구원에 대한 말씀도 전파하지만 심판에 관한 말씀도 매섭게 선포합니다. 언약의 중보자였기 때문에 신명기에서 말씀했던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만약에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반드시 언약의 저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선지자의 출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출현해서 예언 활동을 시작했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종의 행동을 하시겠다라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방자하게 행하는 것을 결코 용인하는 분이 아니시고 범죄할 경우에는 반드시 채찍을 드시는 분이신데 바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이죠. 자녀가 잘못되는데 그냥 두고 보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언약 백성이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 채찍을 들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선지자가 나타났다라는 말은 뭔가 조짐이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열왕기서를 읽어보세요. 선지자가 딱 등장할 때 언제예요? 보통 범죄했을 때 아닙니까? 나단 선지자가 등장한다든지 엘리야가 등장한다든지 선지자가 등장했다는 말은 그것은 죄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을 때 선지자가 출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 종교에 대해서 온갖 비인간적인 그런 행위에 대해서 율법을 완전히 짓밟는 도덕윤리적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고하시는 그 의도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여기서 심판의 주제와 심판 메시지의 의도와 목적을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판 메시지의 테마는 뭐죠? 심판이죠, 뭐. 심판 메시지의 주제는 심판입니다. 그런데 심판 메시지를 선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멸망이 아니라 정화요 회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지서를 읽어나가실 때 아주 두려운 그런 문구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럴 때 너무 두려워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두려운 말씀을 주시는 궁극적 목적은 너희가 이런 상태이니 너희가 이렇게 살았으니 너희는 이제 망해야 된다. 너희는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 심판을 선고함으로 더 이상 어떤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그냥 끝내버리려고 심판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돌이켜 회복하도록 하는데 하나님께서 심판 메시지를 선포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애초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심판 메시지를 선포하셨다면 미래의 가능성을 언급하지조차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25절 이하를 보십시오. 거기 보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본래 상태로 회복되고 구속함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심판 선고는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죄로부터 돌이켜 바른 길로 돌아오는 것이요 회복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심판은 뭐냐면 원래 온전한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심판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지 너희는 더 이상 끝이다. 마지막 그냥 점을 찍어버리는 그런 마침표의 차원에서 심판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이해할 때 신자는 적어도 심판은 완전한 심판이 아닌 정화의 과정, 회복의 과정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비유를 또 사용했습니다. 22절에서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을 보시면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은을 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순전한 은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지요? 풀무불에다가 그 캔 은을 넣고 계속 끓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불순물들이 올라오지요? 그런 것들 다 떠냅니다. 계속 그렇게 떠내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지요? 말라기서에서 참 잘 말하지요. 이렇게 제가 은을 떠놓고 계속 불을 떼잖아요. 그러면 은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제 얼굴이 딱 보이는 거예요. 거울처럼 변할 때. 바로 그때가 가장 단련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재련시키신다.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혼잣물을 없애시고 그렇게 교회를 정화시켜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좀 더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동적으로 수행하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25절에서 내가 내 손을 내게 돌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일 안 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손 놓고 쉰다 그러죠. 손을 놓고 있다 그러죠. 그 손을 돌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쉬고 있던 손을 이제는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정결케 하시는 이 심판 사역과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회복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능동적으로 수행하실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내가 내 손을 내게 돌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그리고 회복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회복된 교회 모습 안에 어떤 모습이 드러나요? 23절에서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고 고아를 위해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했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재판관들과 모사들은 누구도 앞장서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의 물질이 더 주어지고 여러분들이 보편적인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어떤 직분이 주어졌다면 그것은 무엇하라고 하신 것이죠? 자기의 실력을 증명하고 이 세상에서 안녕과 평안을 도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하라고 하신 거예요? 평균케 하는 원리에 기초하여 없는 사람에게는 구워주고 연약한 자의 입장을 대변해 주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많은 달란트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시 고관들과 재판관들은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일에 그래 내가 한번 돈을 벌어보니까 뭐 한 달에 야 몇 천만 원도 벌더라. 열심히 돈 벌고 자신의 높은 지위를 이용해서 더 많은 물질을 축적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더 나았나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도자의 무지는 모든 보편적 인생들의 무지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뭡니까? 죄와의 치열한 싸움이죠.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는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는 죄와의 싸움을 지속적으로 싸워가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이 귀한 일에 싸움을 싸우면 되었는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안주하면서 가나안 땅에 안주하면서 생존을 위한 투쟁은 했는데 죄와의 싸움은 싸우지를 못했습니다. 오늘날 신자들 중에 예수 믿으면서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하고 생존을 위한 투쟁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분들이 계시죠? 더 많은 돈을, 더 높은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그래서 이 평신도들이 재상이나 왕들이나 선지자들까지 자신들의 삶을 긍정해주고 위로해주는 이 역할만 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래, 여러분들 잘하고 있습니다. 경고함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열심히 세상에 나가서 돈 많이 버시고 또 높은 지위에 이르십시오. 주여 믿습니다. 뭐 이런 식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정화와 회복을 목적으로 한 심판을 행하셨는데 이 심판을 행하실 때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사회의 도덕적 회복입니다. 도덕성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26절 이하를 보시면 앞서 제가 말씀했던 23절의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면에서 도덕윤리의 타락은 인간의 죄 때문인데 마치 좀 못 배웠거나 아니면 민도가 좀 낮아서 그런 것처럼 생각해서 무슨 의식 개선하고 윤리 도덕 설교 많이 하면 도덕윤리적인 높은 수준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아주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윤리 도덕 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도덕적인 설교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오히려 도덕적인 수준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음에 또 어떤 결과가 나타났지요?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리라 불리라 하셨나니 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순서를 보면 먼저 재판관들과 모사들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성읍이 회복되는 순서로 나타나고 있어요.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공동체나 도시는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어야 될 핵심은 사람이에요. 무슨 구조나 체제나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아무리 감시를 하고 감독을 해도 감시하고 감독하는 사람이 돈 받아먹는데요. 제가 청년들을 신방하는데 저에게 한 청년이 삼성 본관 건물을 전기 파트를 관리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한 달 전에 삼성에 취직이 됐는데 자신이 여러 가지 뭐 공사를 이렇게 맡으면서 시공업체와 감리업체는 어떤 관계에 있어야 되지요? 서로 견제하는 관계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공업체와 감리업체가 어떻게 하는 거죠? 짜고 건물을 지으니 어떻게 건물 하나도 제대로 지을 수가 있겠어요? 한 발자국 나가면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이거거든요. 서류상으로는 얼마라 그러고 그러면서 나중에 내가 좀 챙겨줄 테니까 또는 주문서는 이렇게 넣으라 그러고 여러분들 다 그런 현장에 살고 계시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인생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런 삶의 구조는 절대로 회복될 수 없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비결이 나타나잖아요. 고관들과 재판관들이 회복되니까 성읍도 의와 공평이 왕도라는 그런 고을로 그런 성읍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공평과 정의,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죠? 네. 공평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뭐라고요? 미시파트. 한번 따라해보세요. 미시파트.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낙 이 단어가 자주 나타나고 다르게 또 번역이 되니까. 미시파트. 영어로 말하면 justice. 공평. 그 다음에 공평과 정의. 정의는 뭐죠? 제다카라고 해서 righteousness, 의, 이걸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 공평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무슨 비인간적이고 기계적인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공일과 사랑과 동정과 연민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좋은 예가 이사야 30장 18절에 나타나는데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저 여호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앞에 어떤 내용이 나타났습니까?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왜냐하면 그분은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정의와 궁율이 손을 잡는 거예요. 우리는 궁율을 하면 좀 의롭지 못한 어떤 일처리 이런 것들을 좀 떠올리죠. 그 다음에 뭐 정의 또 하면 아주 그냥 모든 것을 시시비비를 딱딱 가리고 인정사정 없이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절단내는 뭐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회복될 때 또 한 사람의 신자가 회복될 때 이런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 안에 이루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방편과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심판은 흔히 말하면 위장된 축복이라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런 과정 안에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과정 안에 하나님께서 그냥 회복시키지 않고 어떤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정의와 공의, 공평과 정의로 우리가 새로워지게 될 것인데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성읍은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가 하면 21절에 나타나고 있는 바대로 처음에 그토록 신실했던 성읍이 어떻게 지금 창궐가 되었는가, 그리고 정의가 충만했고 공의가 거했는데 이제는 살인자들만 살고 있다라고 탄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 있었던 예루살렘 이스라엘 성읍을 의의 성읍이요 신실한 고을이라고 불리도록 그렇게 만드시게 만드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기 이 컵이 있는데 이 컵에다가 죄송하지만 이 배설물을 만약에 담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컵이 변질되었는데 그냥 회복이 되는 일이 일어납니까? 그냥 회복이 되지 않죠.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을 깨끗하게 소재를 해야 회복되는 다시 원래 상태의 깨끗한 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래 신실했던 성읍이었는데 창기의 성읍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이제 이런 성읍을 공평과 정의가 왕도라는 성읍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원상태에서 변질될 때 회복되는 일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십니다. 변질되면 그 변질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를 더럽히면 그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되죠? 죽음으로 져야 되잖아요. 죄의 삯은 사망이니까. 따라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뭐냐면 구속이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구속함을 받고라고 표현했죠. 이 단어는 값을 주고 사는 것을 가리켜요. 값을 주고 사는 것을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리디머, 구속자, 그렇죠? 기업 무르는 자. 무슨 값을 치르고 사야 돼요. 자, 그러면 값을 치르는 주체가 누굽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서 제가 몇 주에간에 걸쳐서 이들이 지었던 죄의 원인은 인간의 전적 부패와 무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상태를 감안할 때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미래에도 이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가능성도 없습니다. 이들은 망해야 될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염두에 두시고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고 2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무엇으로 구속함을 받는다고요? 공평과 정의. 우리 개혁성경, 개혁개정판은 정의와 공의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공평과 정의로 구속함을 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공평과 정의가 없잖아요. 미시파트와 제다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구속을 가능하게 만드는 공평과 정의는 누구의 것입니까? 답은 하나님의 것이죠. 당연하죠.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혹독한 종살이를 하면서 그들이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공의에 만족을 주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생활이 혹시 죄값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구속의 근거가 될 수 있겠나요? 그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의 구속을 가능하게 만드는 공의와 정의, 공평과 정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아담을 의로운 상태로 지었습니다. 원시의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 지었어요. 원시의를 가지고 있는 상태라야만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운 분하고만 교제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담아라고 부르면 아담이 나와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를 요구하시는데 의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의로운 우리 존재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교제하실 의도와 목적이 없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굳이 의를 요구하실 이유가 없어요. 너희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어라.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시죠. 왜?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통하셨거든요. 교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최초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의를 회복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의가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없는 의를 우리는 어떻게 소유할 수 있습니까? 이 사실을 보여주는 단어가 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27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고 되어 있죠.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돌아온 자들. 예를 들어 회개가 히브리어로 슈브예요.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가리켜요. 돌아온 자들이 공의로 구속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요구하시는 의는 회개와 더불어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개할 때, 돌아갈 때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의는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의 회개와 더불어서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복된 아담, 회복된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외치는 메시지의 가장 유일한 핵심 메시지는 뭡니까? 돌아오라 그거 아닙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셨습니까? 정말 회개하였습니까? 저는 저희 교인들 가운데 예배 꼬박꼬박 나오고 종교적 활동을 하면서도 그 심령이 실제로 돌이키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라고 딱 집어서 당신 그렇습니다라고 감히 말은 할 수 없지만 목회자인 저로서 많지 않은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면 지나가다가 어떤 분은 마음에 딱 걸려요.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들의 성향은 빤합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즐거워하지 않아요. 늘 세상 것으로 기뻐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이 일이 그에게는 무거운 짐이에요. 스마트폰 가지고 정보 검색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그 영혼과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이 저녁에 그런 분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그렇게 사시면 망하십니다. 돌아오세요. 돌이키십시오.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28절에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버리면 그냥 여호와를 버리는 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했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뭐지요? 생수에 거는대는 나를 버린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생수에 거는대는 하나님을 버리면 생수에 거는대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으로 끝나버리냐면 물을 저축치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이라 그랬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깨어진 아담의 형상이긴 하지만 우리 인간 안에는 무한에 대한 갈증이 있거든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내버려 놓으니 거기를 채울 만한 무엇을 찾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 좀 안 나오고 세상으로 돌아가니까 재밌더라는 거예요. 예, 재밌습니다. 만약에 계속 재밌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분은 선택받지 못한 자예요. 그런데 세상으로 돌아가서 그 일을 자꾸 하다 보면 마음이 아주 공허해지고 이게 뭔가라는 마음을 갖게 되지요. 그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29절 이하에 여호와를 버리면 버린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호와를 버린 자들의 적극적 모습이 드러나는데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뭘 기뻐한다고요? 너희가 상수리나무를 기뻐한다 그랬죠. 상수리나무가 뭐 하는 데입니까? 선지서를 읽으면 잘 알죠. 우상 숭배하는 장소 아닙니까? 여호와를 버린 사람은 반드시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기뻐했다는 것은 그 일에 불타는 열심을 가졌다는 거죠. 하나님을 버려놓으니까 그 영적 갈증을 다른 데서 풀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었는지. 그러니까 예배하는 일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형식적이죠, 그죠? 월삭과 번제와 막 다 드리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몸만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예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우상 숭배하는 일, 세상을 찾는 일은 발전기에 다다른 짐승처럼 성적 충동을 받은 짐승처럼 그런 일을 향해서 막 돌진해가는 거죠. 여호와를 버린 사람의 또 하나의 적극적 행동이 뭡니까? 동산을 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택했죠? 이스라엘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은 동산을 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택한 것이 뭐라고요? 동산은 쉽게 말하면 세상 힘과 지혜와 권력의 비유입니다. 상징입니다. 그것들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잎사귀가 마른 상수리나무처럼 되고 잎사귀가 바짝 마르면 어떻게 되죠? 불티 조금만 딱 튀면 그 다음에 순식간에 그냥 다 불붙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물 없는 동산같이 된다. 동산을 붙들었는데 그 동산이 어떤 동산이라고요? 물 없는 동산이에요. 물은 생명을 유지시키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무엇입니다. 그런데 물이 없는 동산이 된다. 이 말은 어떤 기쁨도 어떤 매력도 잃어버린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상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이것이 나한테 평안을 주겠거니 이것이 나를 구원하겠거니 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찾아 헤맸는데 그런데 마른 잎사귀와 물 없는 동산과 같아서 애를 쓰고 노력은 했는데 결국은 파멸로 끝나게 되고 말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지금 자신에게 좋은 일을 하지요. 성숙한 사람은 앞으로 자기에게 지속적으로 좋은 일을 오늘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한테 이런저런 권면도 하고 나 그렇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렇게 질책도 하지요. 그런 말을 하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세요? 예. 여러분들은 남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디에다가 두시고 사십니까? 아이들은 그저 유치한 것에 마음이 가 있으니까 유치하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른들이 훨씬 더 고등사기꾼이죠. 아닌 것처럼 하고 아주 고상한 어떤 모습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 재미 다 보는 이런 삶을 살면서 아 나는 신자고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그런 확신은 어디서 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로 돌아온 자와 여호와를 버린 자의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온 자는 어떻게 됩니까? 정의와 공의로 의롭고 신실한 모습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참 사람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정말 나이스한 거지요. 그렇지요? 남을 향한 친절과 배려 그리고 희생적 사랑 뭐 자기 아까림이라 하려고 하고 뭐 좀 남으면 그거 다 가지고 가려고 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항상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고 자기 희생을 통해서 남을 섬기러 갑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곁에 두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여러분들의 남편이요. 그런 분이 여러분들의 아내요. 그런 분이 여러분들의 자녀이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이런 회복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고 여호와를 버린 자는 어떻게 됩니까? 꺼지지 않는 불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장이 이사야의 기본 골격입니다. 이사야 전체는 제가 지금 오늘 다섯 번째 강의인데 제가 다섯 번 설교했던 이 내용이 이제는 계속 펼쳐지는 과정입니다.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이 66장인데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내 앞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효력이 나와 예배할 것이라 그랬어요. 1장의 내용하고 66장의 내용하고 어때요? 딱 대칭이 되잖아요. 1장에도 매월 안식일 뭐 이런 이야기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내가 역겨워서 내가 그냥 너희들 그렇게 위선적 예배 드린 거 내가 좀 못 봐주겠다.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마지막 66장 가서는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초하루와 안식일에 너희가 나한테 와서 예배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이 24절인데 24절 마지막 절은 어떻게 끝나느냐 하면 그들이 나가서 그들이 누굽니까? 구속받은 사람들이죠.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 가증함이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음서에 말씀하신 꺼지지 않는 불에 타는 모습 그 시체를 너희가 목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심판 메시지의 주제는 심판이지만 심판 메시지의 의도는 돌이킴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은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지 심판 메시지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니느웨 성에 가서 요나가 심판 선고를 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회개하여 돌아왔잖아요. 그게 바로 심판 메시지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완악함, 보편적 인생의 완악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수백 년 동안 그들을 이끌어 오시면서 그들은 율법에 따라서 살아낼 능력이 없다는 사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어떤 의와 거룩의 가능성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선자를 보내가지고 너희가 계속해서 이런 죄를 범하면 너희는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러면 그 말씀을 전하시는 것인가요? 우리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깨닫고 우리 안에 어떤 가능성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돌아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까? 아니죠. 예레미야에 가서 5장 21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의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주셔야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집단적으로 구원에 참여했지만 그 진정한 구원은 육적 이스라엘 전체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여 돌이킨 자가 참여합니다. 그럼 돌이키기만 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죄를 단순히 용서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용서만 하지 않고 어떻게 하지요? 의와 거룩의 수준으로 끌어올리시는 것이죠. 그게 오늘 스트라이븐스 목사님 말씀한 성화 아니겠습니까?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우리의 체질, 우리의 죄인됨의 상태를 잘 아시고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는 구속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의를 선물로 주시고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의 뿌리가 너무 깊고 강해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악의 사슬을 끊어낼 힘이 없었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주하게 하사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신자가 뭐냐라고 물으면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이 진리에 자기 영혼을 내어 맡긴 자가 바로 신자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저희가 잘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우리에게 증언하는 바,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며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는 한 인간 영혼에 참된 안식이 있을 수 없고 인간에게 남아있는 것은 멸망이요 심판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영혼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선자들을 보내시고 마침내 아들까지 보내심으로 이를 향한 최후 통첩의 말씀을 복음서에 담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이 진리를 우리의 마음으로 깊이 깨닫고 알고 이 진리에 우리의 영혼을 내어맡겨 전적인 부패와 무능 안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 행하신 하나님의 그 크고 비밀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분명하고 확실한 복음의 말씀으로 와다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이 일들을 통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확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참된 구원의 날에 주의 앞에 기쁨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